너희가 과연 그 얘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조지아에서 나오는 크리스찬 타임즈에 보니까 과부가 한번더 과부가 되면 어떠냐 하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 과부가 호스피스 되는 영감님, 80세 되는 영감님의 호스피스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키워서 결혼 다 시키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 돌보는 걸로 들어갔는데 그 영감님을 정말 정성껏 그냥 돌봤답니다. 보통 호스피스 환자는 3개월 정도 죽을 기한을 남긴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3개월 되면 갈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아주 정성껏 목욕을 시키고 먹을 거 준비해주고 모든 걸다 해줬는데 한 2개월 정도 정성껏 해줬더니 아이 호스피스 죽으려고 하는 영감님이 이 과부 아주머니한테 결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 과부 아줌마가 그냥 서슴지 않고 예, 그러십시다. 한번 과부가 두번 가보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결혼식을, 변호사를 불러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 동안을 열심히 정말 정성껏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돌봤는데 3개월 정말 됐는데 딱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돌보던 영감이 죽어버렸으니 또두 번째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어느 날 호출을 부르더랍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장을 봉독을 할 겁니다. 그냥 밝힐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 다 모이고 했는데, 그 유언서를 읽어가는데, 그 영감님이 9억을, 그러니까 90만 달러도 되죠. 예, 가지고 있는 영감이었더래요. 그 돈을 누구한테 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호스피스인데 얼마나 정성껏 자기를 돌봐주고 했는지. 그래서 자기는 죽을 몸이지만은 이 돈을 주려면은 결혼을 해야 될 거라. 그래서 그 과부에게 결혼을 신청을 해서. 그런데 그 과부 양반도 너무나 좀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가면은 두번 가면은 어떨까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지도 않은 9억 달러가 나 9억 원이 딱 생겼다. 근데 자기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 키우느라 너무나 힘들고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나 한다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었다. 근데 3개월 동안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산것 중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한 글을 올려놓은 걸 봤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행복하고 매일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요? 참, 우리 주위에 불어오는 많은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복한 삶, 그러한 기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길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옛날 습관,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 구축해온 그 생각과 그 모든 마음을 다 정말 버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그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오늘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한 일곱 가지를 적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자기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거기는 뭐 금주를 해야 된다. 그 뭐 금연을 해야 된다. 뭐 등등에 있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내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잘 날 관리해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스스로 눈을 감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만 있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맺혀 있어서 그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지요. 옛습관을 버리는 거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는 그 이야기가 가끔 이제 이쯤 나쯤 되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내 가족보다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친척이라도 가까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영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멀리 했습니다. 멀리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찾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 살고 여기 살고 있지만은 친척을 위해서 내가 20년 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 일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비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8시간 열심히 일해야 되죠. 또 일하고 있다가 또 애들 학교 보내야죠. 또 픽업해야 되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이분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밤이면 한 2시간씩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부부들을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서 집사도 세워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 친척, 내 가족보다는 어디에 놀러 가거나 하는 것 우리가 전도자 미팅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이게 유일한 우리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곳저곳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거에 얽매이죠. 내 생각에 얽매여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왔느냐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삶을 살아왔느냐 참 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도 있지만은 또는 이렇게 넘어져서 그래서 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헌 옷을 벗어야 되지요. 저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새 옷을 입는 때는 저희들은 8남매입니다. 근데 형님이 오히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형님이 입던 옷들을 많이 입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추석 설날 되면은 새 옷을 줍니다. 새 옷을 사서 주어서 그거 입고 얼마나 새 옷을 사주는데 그냥 사다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길지요. 그런 옷을 그래도 좋아서 예, 그래 좋아서 웃고 했는데 우리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형태죠. 옛날의 형태. 구습입니다. 사실은 내 습관, 내 버릇도 이건 사실은 부모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갖는 그러한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인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저는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집 부근에 사람들을 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옆에 동네 마을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길로 오면 이건 우리 거야. 욕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 욕심을. 예,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항상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버려라. 그게 바로 뭐냐? 유혹의 욕심이란 인간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유혹의 욕심입니다. 내 뜻은 내가 정해놓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살려고. 이거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사람은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의 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것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성령을 위해서 살 것이냐? 육신을 위해서 살 거냐? 성령을 위해서 살 때는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 제가 많은 수입이 없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와 저기 전도자 온다. 그러니 오는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가게 가서 기도하면은 그냥 먹을 마실 것도 그냥 주고요.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 주시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려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버려야 되지요. 내 마음. 우리는 옛날 부모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습관 전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습관은 피로 맺힌 언약은 되어서 강합니다. 강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두고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 수 있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갖지 못하니까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느냐라고 어느 분이 책을 쓴 걸 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에 풍성해가지고 넘쳐나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지 못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내 집에는 풍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나눠 가지면은 몇 사람도 함께 먹고 살 수 있고 함께 입고 살 수 있고 함께 화장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우리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랍니다. 크로노스는 달력과 같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크로노스랍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것이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바탕이 새로워지는 것,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사는 것과 천년이 하루 같은 삶. 우리는 시간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70살 먹으면 70마일로 세월이 달려간다. 제가 7학년입니다. 7학년 7반인데 7학년 7반인데 아니 요사이는 일요일날 설교하고 나면 아니 무슨 설교를 다음 주는 해야 되지. 벌써 일요일날이 토요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마일로 달리다 보니까 무지하게 빨리 지금 우리 권사님은 한 80마일로 달리니까 저보다 좀 더 빠를 거예요. 예, 아마 기쁘죠 권사님. 빨리 봐서 우리 전도자를 볼 수 있으니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요. 예. 그래서 성도는 심령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는다는 거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변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죄악된 옛사람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72년부터 쭉 전도를 지금 해와 보니까는요. 자,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닿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필요할 때. 모든 것 쏟아붓고 모든 것 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채워지고 나면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곳에 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구습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벗어버리면은 적은 교회가 적은 교회로서의 계속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는 밑에 바탕 세워주고 큰 교회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그냥 와서 먹고 사는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 한 심령이 정말 구습을 벗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요사이 가끔 그럽니다. 저희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빈 것이 뭐냐? 우리가 교인들이 많을 때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지금 후회합니다. 내가 배웠던 것은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주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아,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고 나눔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선교에 열을 쏟는 그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은 인도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마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결심하는 인위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니무데에게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국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열심을 배웠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인에게 유익된 길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유익된 길로 가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희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근본인데 그 근본적인 걸 빼고 우리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그 결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면 인위적인 것이 더 큰 것이 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랑은 풍성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풍성한 것이 아니라 결핍한 거지만 결핍 속에서 끈끈함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게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희생의 마음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뭘 합니까? 주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 기도했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과 힘듦을 깨야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거든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데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진리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뭐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우리가 빛의 형상이 되어서 빛의 모습을 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도가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앞에 나가는 것, 내가 먼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유익을 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새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입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지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는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삼는, 내 제자를 삼기는 삼음이 중요합니다. 내 제자를 삼아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삶을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도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안 나가버리고 맙니다. 저는 죄가 없는 놈인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감성에 호소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 감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까? 여기는 헌신과 우리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좀 보류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등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우리 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 그 너머에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으로 회복할 수 없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나라 일을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넘어섰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던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 목숨은 생각지 않는 거지요. 내 안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그 마음속에서 우리 나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우리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래 해야지 가서 보면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인가 돌아서다가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 오라고요. 주님이 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 그 자체 그대로 해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흑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롤스로이를 타는 사람과 코로나를 타는 사람과 그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롤스로이는 타봐야 된다는 거지요. 롤스는 타보면 롤스로이가 이런 거다. 정말 돈이 있지 않고는 그거 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줘도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료만 되는 것만 해도 한 달이면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봉수 목사님이 처갓집에서 최초입니다. 옛날이니까 70년대입니다. 아파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려고 그러는데 관리비가 교회에서 주는 월급보다 많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흑인 목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정된 삶을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하면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을수를 타본 사람이 그 기분을 느꼈던 것처럼 믿음의 삶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바로 근심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곧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기고 맙니다. 요사이 보면 한국에 대단히 힘든 과정이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남은 기간은 이제 2년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년 반밖에 남지 않은데 권력을 무소무제 뭐 아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법도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지어버리고.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현재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믿음도. 내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평강 갖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 기쁨의 세상이 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멘해야 되거든요. 정말 아멘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했다 하면 그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노력하면은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기쁘게 일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행복과 기쁨을 가지려면요. 기쁘게 일을 하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일을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고 있는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거든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일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게 되면은, 우리, 칸트라는 사람은 행복의 원칙을 세 가지를 얘기해주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일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일 구한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한번 사랑을 해보라는 거지요. 또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우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해나간다는 것과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감성을 키울 사람을 갖는 것이며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으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칸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이 말은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예,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자입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40년 동안 거쳐서 마지막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갈 즈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그래서 왜 행복한가 하고 29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행복한 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힘들거리였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받은 걸로 알라고 그랬거든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높고 넓은, 깊고도 넓은, 크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폐역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 주셨는데 세 가지 구원 주신 것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신 것. 뭐 이런 것은 뭐 행복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 살고 있는데 그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뜻대로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주 안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확신하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되면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쁜 일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잖아요. 나 같으면 바울 그냥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살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때렸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가 죽음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 사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그 위해서 주는 상급이 무엇입니까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인도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거렸습니까? 그 힘들거려온 것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받침돌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바울은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그런 적이 이제는 너희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은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형제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주는 예수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부름의 상급이 무엇입니까요? 부름의 상급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지만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젠 내려놓을 때도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써서 정말 그 일이 먼저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뭐가 행복해질까요?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거든요. 우리의 마귀 권세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뭐죠? 삼킬자 찾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행복하여 우리의 기쁜 삶을 사십시다. 행복하려면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금은 모아 모든 걸 상급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